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복술과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복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자 모압 왕 발람이 잔뜩 화가 난 거죠. 이에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제가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이 당대 최고의 복술가로 알려진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자 그제서야 모압 왕은 아 이제 다 틀렸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에 이 복술가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매우 비밀스러운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을 외부에서 저주하여 파괴할 수는 없지만 그들 스스로 내부에서 파괴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줬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저주를 저주할 수 없고 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술가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이 백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복술가 발람은 그 조언을 모압 왕에게 주었고 모압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했던 거죠. 자, 발람의 이 사악한 조언을 듣고서 모압 왕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행음을 할 수 있도록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유혹하여서 그들을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은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자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는 거죠. 결국 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그 이방신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함께 절을 하고 숭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모든 이방인의 신전에는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같이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굳게 이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이 복술가 발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치십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이 죽나 한번 살펴보면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오늘 9절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거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 죄라는 거는요, 마치 바다에 있는 이 생선이 조그마한 그 미끼를 무는 것 같습니다. 이 생선이 눈앞에 이 미끼가 그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맛있어 보여서 그걸 탁 물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는 생선은 그 대가로 낚시꾼에게 잡혀가는 거죠. 죄의 유혹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참 달콤해 보여요. 막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죄가 가지고 오는 파괴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 탐심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잉태된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무시무시한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만 4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대로 전염병이 계속 퍼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연병으로 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별건 아닌 줄 알고 모압 여인을 따라갔는데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위기에 처하고 말한 거죠. 아무리 복술과 발람을 데리고 와서 복채를 엄청 주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했을 때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자 온 민족이 다 죽임에 당할 수 있을 만큼 죄의 엄청난 파괴력이 여기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두령들을 잡아서 그들을 목매달라고 하셨어요. 왜 두령들이 직접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의 죄악을 방관하고 그들의 죄악에 무관심했던 것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모압 여인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는 지도자의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리더들이 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꾸짖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금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 전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지도자 전체를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속해 있는 사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죄, 음행한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모세의 마음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퍼져가는 연병을 멈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회막문 앞에 모여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제발 이 연병을 멈춰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이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서 온 민족에 지금 연병이 퍼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퍼져나가는데 이 분위기도 모르는 한 이스라엘 청년이 이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연병으로 전멸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러한 것도 모르고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 이 사람이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같은 상황을 목도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모습을 보고서 크게 분을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시므리에게 분을 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므리가 지도자급의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는 달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행음을 한 배교의 행위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 그가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창을 찔려 두 사람을 아예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비느하스는 시므리가 아무리 지도자의 아들이거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보니까 8절에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그 두 사람의 배를 뚫어 죽이니 연병이 그제서야 그쳤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쳤던 거죠. 11절 말씀으로 가시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에아슬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에 분노했던 비느하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졌던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결국 이 한 사람이 망해가는 국가를 살려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후반절 잠깐 보시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 우유부단하게 있는 모습 가운데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익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가 이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가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는 그 어떠한 저주도 그 어떠한 복술도 사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붙드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완전하신 그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었지만 이들 스스로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연병으로 수만 명을 죽이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떠나 주님의 거룩한 길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심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간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의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회복하며 하나님,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